안녕하세요. 역사 채널 RJ 현입니다. 2주 전부터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편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가 서로 붙어 있는 것과 달리 아메리카 대륙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드나들기 전까지 아메리카는 다른 대륙과 우호감이 없이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을 일으키고 살고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신대륙이라 불렀습니다. 유럽은 새로운 땅을 발견한 것이지만 계속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총칼을 든 침입자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신대륙이라는 말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런 역사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문화유산과 새로이 들어와 살게 된 사람들의 문화유산이 함께 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자면 배가 뉴욕 항구에 들어서기도 전에 자유를 상징하며 우뚝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 들어와 살게 된 사람들이 이룬 문화유산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산속에 꽁꽁 숨겨진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룬 잉카 문명의 흔적으로 중앙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의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마추피추라는 고원 도시입니다. 원주민들이 총칼을 든 유럽 사람들을 피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세운 도시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도시의 입구에 우뚝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과 또 다른 자유를 위해 원주민의 자유를 침해한 침입자를 피해 고원에서 이룬 아메리카 원주민의 도시 유산 마추피추와 아프리카의 피라미드 등을 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미국을 가보겠습니다. 미국 독립 100년을 기념해서 프랑스는 미국에게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에 들어가는 관문에 우뚝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에게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유의 여신상이 태어나게 된 데는 프랑스의 한 정치가의 힘이 컸습니다.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일 때 프랑스는 미국에 돈과 무기를 대줬습니다. 영국이 이긴다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이 목청껏 소리를 높일 테니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그 덕분에 전쟁에서 이기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 뒤로 100년이 흘러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3세가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독재의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혁명을 어렵게 얻은 공화정이 나폴레옹 때문에 무너지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프랑스의 역사가 라브라이에는 미국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독립을 이룬 미국은 헌법을 만들어 꿈에나 그릴 법한 민주공화제를 만든 데다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이겨 노예해방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라브라이에는 정치판에서 이름이 난터라 인맥이 많아 자신처럼 자유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초대해 미국의 자유를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독립 100주년 기념 선물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모두 동의하였으나 나폴레옹 3세가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 미루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나폴레옹 3세가 물러가고 프랑스에도 다시 공화정이 들어서 미국 독립 100주년 선물로 동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상에는 자유, 평등, 박애, 곧 프랑스 혁명 정신을 되새기고 프랑스에도 미국처럼 자유로운 바람이 불기를 바라는 바람을 새겨넣었습니다. 조각가 바르톨디가 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르톨디의 고향은 알자스 지방 근처였는데 어렸을 때 독일이 알자스 지방을 지배하는 것을 보고 자라 자유와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동상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협회를 만들고 복권을 만들어 팔아 40만 달러라는 많은 돈을 순식간에 모았습니다. 일단 바르톨디는 작품이 세워질 곳을 보기 위해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으로 가는 백길은 말도 못하게 고생스러웠습니다. 어찌나 고생스럽든지 미국의 문, 뉴욕 항구가 보일 때는 반가워서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자신과 같을 거라고 바르톨디는 생각했습니다. 뉴욕 항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르톨디는 미국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땅만 큰게 아니고 빌딩은 높았고 서해안에 있는 삼나무는 하늘에 닿을 듯이 컸습니다. 서쪽에 길게 뻗은 로키 산맥은 상상도 못하던 크기여서 바르톨디는 자신이 만들 조각상의 크기를 가늠하게 됐습니다. 처음 바르톨디가 스케치한 조각상은 손과 발이 묶인 채 쇠사슬을 풀어헤치는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그 스케치를 본 미국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바르톨디는 자유를 표현해냈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총칼을 앞세워 아메리카 원주민을 짓밟고 흑인 노예를 마구 부린 것이 생각나 마음 한구석이 찔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르톨디는 프랑스로 돌아와 흑인 대신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정하고 쇠사슬도 없앴습니다. 바르톨디의 어머니는 모성애가 강하고 자유에 대한 의지가 센 분이었으나 한 팔을 들어올린 자세를 취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팔 모델은 나중에 바르톨디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바르톨디는 무려 10년 동안 여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46m 높이의 실제 크기와 똑같이 나무를 깎아 수백여 부위로 나눈 다음 그 위에 두꺼운 동판을 두들겼습니다. 동판을 떼어내 서로 붙이면 여신상이 완성되게끔 되었습니다. 20명의 전문가와 함께 밤을 새워 노력한 덕분에 1884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정확히 맞추어 자유의 여신이 태어났습니다. 그대한 여신상은 350조각이나 되었습니다. 200여 개의 나무 상자에 담아 기차를 타고 또 군함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드디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여신상이 워낙 크다 보니 동상을 세우기 위해 받침대 만드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받침대 건축을 위해 미국에서는 또 돈을 모아야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도무지 돈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언론인 퓰리처가 나서 신문에 이런 글을 냈습니다. 받침대를 세우지 못해 동상이 프랑스로 돌아간다면 그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5개월 만에 필요한 돈이 모여 미국의 건축가 헌트가 별 모양의 성벽 안에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받침대를 얼마나 높게 만들었든지 여신상의 키보다도 더 높아서 엘리베이터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받침대 위로 여신상을 세우려면 안쪽에 뼈대가 필요했습니다. 그 일은 건축가 에펠이 맡았는데 여신의 머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동상 안쪽에 달팽이 모양의 계단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게 완성되자 우뚝 솟은 여신상은 정말로 자유를 안겨줄 것 같았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뉴욕 항구로 들어가는 이민자들은 여신상을 보면서 아메리카 드림을 꿈꿨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의 상징뿐 아니라 미국의 상징, 세계인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남미의 안데스 문명권을 보았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무거운 돌을 쥐고 1950m 높이의 한라산 정상까지 오르라고 한다면 과연 오를 수 있을까요? 맨몸으로도 힘들 텐데 돌을 쥐고는 어림도 없겠죠. 그런데 그 옛날 한라산보다 훨씬 높은 곳에 무거운 돌을 날라 도시를 세운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페루의 산상도시, 공중도시인 마추픽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잉카, 정확하게 말하면 타우안티슈유는 남북으로 4,000km나 뻗은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해발 4,000m 높이의 고지에 화려한 도시를 만든 대제국이었습니다. 황금의 나라 잉카 제국은 13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 남아메리카의 중앙 안데스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잉카족은 쿠스코를 수도로 정하고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사회 제도는 피라미드식 계급 체제를 유지했는데 최상층은 황제, 다음은 귀족, 평민, 노예 순으로 계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대제국이었지만 200명도 안 되는 에스파냐 군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1492년 10월 12일 남미의 바하마 제도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이곳이 인도라고 생각했고 원주민들을 인디오라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약 50년 뒤 남미 안데스 산맥의 고원지대에서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던 대제국은 신대륙의 거미나 은을 탐내는 에스파냐의 탐욕스러운 무법자들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1530년대 초 에스파냐의 피사로가 군대를 이끌고 잉카로 쳐들어갔습니다. 피사로의 목적은 오로지 잉카 제국의 황금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에스파냐 군대에게 잉카 황제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잉카 사람들은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루었지만 에스파냐의 총각 카라페스는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잉카의 두 부족은 당시 서로 싸우던 중이기도 했지만 유럽 사람들과의 싸움은 처음부터 결론이 보이는 싸움이었습니다. 황제를 죽인 피사로는 왕위를 노리던 황제의 동생 망코와 적당히 타협해 그를 황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사로가 망코를 속여 망코는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망코는 황금 조각상을 준다는 핑계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잉카의 전사들을 이끌고 안데스산 깊숙이 들어가 새로운 요새를 세웁니다. 그곳이 바로 빌카밤바 계곡에 세워진 수도입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군대는 그곳까지 추격해오고 잉카족은 도시를 탈출하여 다시 요새를 세워 대항했는데 이때부터 에스파냐에 대한 기나긴 잉카의 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망코가 죽은 후에도 빌카밤바를 근거지로 에스파냐 군대와 공방을 계속하던 잉카인들과 잉카의 마지막 황제인 토파크 아마르는 결국 에스파냐 병사들에게 잡혀 참혹하게 처형당하고 맙니다. 황금에 눈이 먼 에스파냐에 의해 결국 잉카 제국은 역사의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에스파냐 사람들은 잉카의 땅에서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당시 좋은 돈벌이는 금과 은이 나오는 광산, 그리고 농산품이 나오는 농장이었습니다. 에스파냐 사람들은 농장을 짓고 고원지대에 사는 원주민까지 데려다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고원지대에 사는 잉카 사람들은 낮은 땅에 내려오니 시름시름 앓고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에스파냐 신부가 문명의 수준이 높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아메리카 원주민 대신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데려다 쓰자 했습니다. 에스파냐 사람들은 이 신부의 말을 따랐습니다. 에스파냐 신부는 당시에는 인권 신부라 불렸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의 인권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인권 신부였습니다. 잉카 제국이 멸망하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잉카 제국의 마지막 수도 빌카밤바는 베일에 쌓인 채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황제가 엄청난 황금을 숨겨놓았다는 소문은 갈수록 커져 많은 탐험가들의 발걸음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빌카밤바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수많은 탐험가들이 그곳을 찾아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갔지만 도시를 찾기는커녕 대부분 살아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예일대 역사학과 조교수였던 빙엄이 어느 비가 내린 날한 원주민을 따라가 드디어 잃어버렸던 구름 위에 떠 있는 산상 도시 마추픽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추픽추는 남미에서 잉카 문명의 자취가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세계적인 유적지입니다. 잉카의 수도인 쿠스코에서 아마존 저지대로 우루밤바 강가를 따라 114km를 달리면 마추픽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추픽추는 그 모습만으로 신비함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해발 2500m나 되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주변은 낭떠러지와 날카로운 봉우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추픽추에는 잉카족의 발달된 문명을 증명해주는 유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파르고 높은 산 꼭대기에 정교하게 쌓아 올린 석조 건축물들은 계단식 축대 위에 펼쳐져 있는데 축대는 너비가 수십 미터나 되며 높이는 모두 3미터에 이릅니다. 또 각종 건물을 이루고 있는 돌들은 마치 두부를 칼로 벤 듯한 네모난 모양에다 엽서 한장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했던 잉카족은 태양의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잉카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커다란 돌로 만든 회식에도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고, 세계의 창이 나 있는 육중한 성벽,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우물터 등 뛰어난 유적들이 각각 자기 모습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왕궁과 신전, 병사들의 숙소, 죄인들을 가두었던 감옥, 사람들이 살던 집 등이 있습니다. 마추픽추는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물이나 농사에 사용할 물을 끌어오기 위해 지하수가 나오는 곳에 돌을 이용해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잉카족의 돌다루는 뛰어난 솜씨를 엿볼 수 있는 유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추픽추에는 계단식 밭도 있는데 잉카족은 이곳에 옥수수와 감자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잉카는 유럽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문명을 일궜지만 유럽 사람들에게 짓밟혔습니다. 어느 원주민 노인은 유럽인들을 조롱하며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한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담배와 코카를 주어 그 빚을 갚았다. 코카는 잉카에서 수술할 때 마취제로 쓰이던 식물인데 마약 성분이 있어 중독되면 몸과 마음을 망치는 것입니다. 전설의 도시 비스코스나 빌카밤바는 아직 어느 곳엔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식민지 시대는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나 배신으로 막이 열렸고, 평온했던 인디오들의 낙원은 한 주먹도 안 되는 전복자의 총칼 앞에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Qué te importa a ti?
¿Qué 앞에서는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남미의 안데스 문명과 마추픽추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로 가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적도가 꿰뚫고 지나가는 더운 땅입니다. 게다가 건조하기까지 하죠. 덥고 건조한 곳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데도 아프리카는 인류의 조상이 가장 먼저 살았던 곳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오모강 하류에 그 흔적이 하석으로 보존되어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암흑 대륙이라고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역사는 빼앗긴 기록일 뿐 변변한 역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16세기 아프리카는 유럽의 노예 무역으로 얼룩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탐험에서 발견한 새로운 땅에 거대한 농장을 만들고 거기서 일할 사람들을 아프리카에서 데려다 노예로 부렸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에는 노예 해안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세네갈의 고래 섬에는 노예를 배에 싣고 가르고 강제로 가두었던 안타까운 역사를 지닌 무역기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일찍 고대 문명이 피어났던 곳입니다. 신비스러운 피라미드로 유명한 이집트 문명이 있고, 서남아시아와 가까워서 이슬람 사원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인돌처럼 거석 신전, 선사시대의 유적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신비롭고 위대하며 안타깝기도 한 아프리카 유산을 만나보시죠. 먼저 지상 최고의 신비로운 무덤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를 보지 않고는 이집트를 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피라미드는 이집트를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을 신이라 믿었고 나일강을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막으로 둘러싸인 이집트에서 나일강은 생명의 시작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과 함께 살면서 인류 최초로 문명을 일으켰고 인류 최고의 건축물인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나일강을 건너 서쪽으로 한참으로 가면 이집트 고왕국의 수도였던 멤피스가 나옵니다. 멤피스는 피라미드의 아름다움이 굳세고 끄떡없다는 뜻에서 나온 그리스 말입니다. 기원전 왕들은 멤피스 서쪽의 사막에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 서쪽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뒤의 세상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살 집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왕의 가족만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왕과 왕의 가족의 무덤입니다. 이들이 죽어 미라가 됐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집이 피라미드입니다. 죽은 자와 함께 가진 보물을 묻는 풍습이 있는 곳에서 무덤은 도굴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입니다. 기원전 4세기 무렵 마케도니아가 페르시아를 무찌르기 위해 이집트에 갔을 때 알렉산더 대왕은 피라미드를 보고 무척 감탄했습니다. 사막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거대한 피라미드는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죽음 뒤의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알렉산더에게 매우 새로웠습니다. 죽었어도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집트 왕이 더없이 위대해 보이고 부러웠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나뉘는데 피라미드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고왕국 3왕조인 제세스 왕 때입니다. 제세스의 재상이었던 이모테프는 건축은 물론 천문학, 의학, 철학에도 뛰어나 신으로 모셔질 정도였습니다. 천재 건축가로 불릴 정도로 뛰어났던 이모테프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왕의 무덤을 만들어 보다가 계단식 피라미드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전 지구라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이모테프가 바빌론의 기술을 배워서 피라미드를 지은 것이라 합니다. 그뒤 사왕조 쿠프의 아버지인 스네프 루왕은 피라미드를 5개나 시도해서 셋을 성공했습니다. 피라미드 옆면이 굽은 굴절 피라미드가 이때 태어났습니다. 피라미드 바닥에 받는 힘을 잘못 계산해서 무너질까봐 각도를 줄인 것으로 여겨지고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가장 거대한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들이 언제까지나 피라미드를 지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대의 왕들은 흙, 백돌, 어도비로 무덤을 지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피라미드를 만들 때 노예를 강제로 부려서 가진 고생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유대인을 노예로 썼다는 건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학자들은 나일 강물이 넘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여름철 넉달 동안에 농민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좋은 구제 방법이었다는 의견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채석강에서 노동자들의 낙서로 보이는 것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배불리 먹어야지, 국왕 만세 같은 것이 쓰여져 있어 강제로 일한 게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80여 개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쿠프 왕의 피라미드로 대피라미드로 불립니다. 바닥의 모서리가 230m, 높이는 146m이고 들어간 돌의 무게는 약 6,700톤으로 짐작합니다. 230개의 석회암과 화강암으로 쌓았으며 작은 돌은 2톤 정도이지만 큰 돌은 한 개의 무게가 무려 50톤이나 나갑니다. 그런데도 단 1도도 안 어긋나게 지어진 경이로운 건축입니다. 대피라미드 발굴 작업을 할때 사람들은 입구를 찾지 못해 강제로 드릴로 뚫어가며 찾아냈습니다. 어렵사리 찾아낸 왕의 방에서는 관 말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관도 빈간이었습니다. 보물은커녕 찢어진 천조각이나 부서진 도자기 부스러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비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피라미드 안에 다른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은 정밀 중력계나 전자파 레이드와 같은 현대 기술을 이용하여 왕비의 방과 비밀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로 더 이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쿠프 왕은 기원전 26세기 살았던 인물이므로 대피라미드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만든 것인데 옆면은 화강암으로 반들반들 윤을 내고 꼭대기에 올라갈 마지막 돌은 금과 은을 붙여서 마무리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거대한 피라미드는 눈부신 햇빛을 황홀하게 반사시켜 신처럼 떠받드는 왕이 죽은 뒤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 곳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꼭대기의 장식은 사라졌고 겉에 장식했던 화강암이 떨어져 나가 속살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피라미드의 돌을 가져다 집을 짓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143m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중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 피라미드 앞에는 왕이 다시 살아나길 기원하며 제사 지내던 장제전이 있고 스핑크스도 서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얼굴은 사람, 몸은 사자 모습을 한 것으로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옛날 이집트 사람들은 스핑크스를 공포의 아버지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스핑크스 얼굴에 대고 사격 연습을 해서 얼굴을 잘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스핑크스 앞에서는 밤마다 두 차례의 쇼가 벌어지는데 어둠 속에서 비칠 수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더욱 신비스럽게 만들어줍니다. 효과음도 사용해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만들어지던 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도록 연출한다고 합니다. 피라미드는 안팎으로 몸살을 많이 앓았지만 아직도 인류 최고의 건축물로 사람들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서양 쪽으로 툭 튀어나온 땅이 있는데, 세네갈 영토인 그땅 바로 앞에 해마처럼 생긴 고래섬이 있습니다. 길이가 900m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이 작은 섬은 아프리카의 슬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갇혀서 배를 기다리던 곳입니다. 고래는 닻을 내리기에 좋은 곳이란 뜻입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아프리카 동부 해안을 따라 탐험을 하다가 15세기에 이곳에 닻을 내리고 섬을 차지했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아프리카 네부족은 힘센 포르투갈 사람들을 이기지 못해 밀려났습니다. 그뒤 네덜란드가 이 섬을 지배하다 17세기에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의 씨름판이 되었습니다. 영국이 차지했다가 다시 네덜란드로 또다시 영국에서 프랑스로 넘어갔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섬을 서로 차지하려고 치열한 싸움을 벌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유럽의 열강들에게 달콤한 케이크였고, 고래섬은 케이크를 떠먹기 좋은 접시 같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한 뒤로 유럽의 나라들은 새로운 땅을 식민지로 개척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아메리카 열대 기후 지역에서 자라나는 사탕수수, 코코아, 커피, 담배는 유럽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설탕을 넣은 카페오레를 먹는 것이 프랑스식 아침 식사라며 유행이 됐을 정도입니다. 유럽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려고 아메리카 식민지에는 커다란 농장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농장에서 일할 사람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돈 냄새를 기막히게 잘 맡는 장사치들은 노예를 찾아 코를 킁킁거리며 고래섬으로 들었습니다. 고래섬에는 유럽의 옛 성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바로 노예의 집입니다. 1536년 포르투갈 사람들이 지었고 1776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다시 지은 것입니다. 2층에는 노예 상인들의 방이 있었고 1층에는 노예를 가두는 방이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멀쩡한 건물이지만 창문도 없는 조그만 방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목과 파리, 쇠사슬에 묶인 채로 수십, 수백 명씩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배를 기다리며 길게는 세 달씩이나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바뀐 이곳 벽에는 아직도 당시의 노예를 올감했던 쇠사슬이 걸려 있습니다. 흑인 노예의 시작은 서사하라 연안에서 포르투갈 선장이 흑인 남녀 한 쌍을 납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441년 포르투갈 선장이 자신에게 일자리를 준 왕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포르투갈 사람들은 탐험 도중 여행 경비를 마련하려고 흑인을 잡아들여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곧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고 스웨덴과 덴마크도 따라 나섰습니다. 18세기에는 노예의 수가 극에 달해 인류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인구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350년 동안 1200만에서 1500만 명이 노예 사냥에 엮여 강제로 팔려 나갔던 것입니다. 2000만 명에서 3000만 명의 노예가 팔려 나갔다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노예 상인들은 유럽의 공장에서 만들어낸 싸구려 물건들을 배에 싣고 고래섬으로 갔습니다. 가짜 진주 목걸이, 여러 가지 색깔의 유리구슬, 물을 타서 두 배로 양을 늘린 술, 옷감, 세막대, 화약, 소총 같은 것이었는데 아프리카 추장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추장은 이웃에 있는 마을을 석객해서 잡은 흑인을 가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노예 상인의 선물과 막 바꿨습니다. 고래섬은 노예 무역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유럽 장사꾼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검은 황금이라 부르며 고래섬에서 300년 동안이나 노예 무역을 했습니다. 고래섬뿐 아니라 배를 댈수 있는 거의 모든 해안에서 사람과 물건을 가리지 않고 배에 실었습니다. 고래섬 아래쪽에 있는 해안은 노예 해안, 황금 해안, 상하 해안, 곡물 해안, 후추 해안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노예를 가둔 배 안의 지하방은 사람들로 가득 차 몸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 햇빛 한점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흑인들은 땀을 비처럼 흘렸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쇠사슬과 우물통에 숨이 막힐 듯 했으며 아이들은 우물통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생지옥에서 열의 한 명은 죽어나갔고 도망치려고 바다로 몸을 던져 상어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는 노예도 많았습니다. 노예한테는 끼니를 거르는 것도 죄였습니다. 입을 열지 않는 노예한테는 벌겋게 낡은 석탄을 들이댔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입을 벌리고 금속으로 된 깔때기로 목구멍에 꽂아 음식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긴 항해가 끝나면 노예는 몸무게,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 아메리카의 농장 주인에게 팔려 나갔습니다. 미국의 동쪽 해안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와 서인도 제도 브라질에 팔렸고 스페인 땅이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에도 팔렸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빠는 미국으로, 엄마는 브라질이나 쿠바로, 아이는 서인도 제도로 팔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동할 때는 목에 멍에를 씌웠으며 자칫 눈밖에 나면 어김없이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노예를 실었던 배의 지하 창고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설탕, 커피, 고무, 상아와 값비싼 목재 같은 토사품으로 채웠습니다. 노예 상인은 유럽에서 이것들을 되팔아 배를 불렸고 아메리카에 팔려간 노예는 짐승만도 못한 끔찍한 현실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무역을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이 비극적인 삼각무역의 중심에 고래섬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제도는 19세기가 됐어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1833년에, 미국은 1865년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이기면서 없앴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가 20세기에야 폐지했습니다. 199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고래섬에 찾아갔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땅을 갈기갈기 찢고 노예를 사냥해서 짐승만도 못하게 팔아넘겼던 과거의 잘못을 빌러 간 것입니다. 고래섬에 가기 전 1985년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기독교인들을 용서해 달라며 빌기도 했습니다. 2006년 유럽과 남아메리카도 선조들의 노예 매매에 대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2006년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노예 제도는 씻지 못할 오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브라질은 흑인 노예에 대해 역사적으로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여름에는 미국 하원 의원들이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을 강제로 노예로 삼아 그들의 이름과 유산을 잔인하고 치욕스럽고 비인간적으로 빼앗았던 걸 사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흑인 차별법으로 지금까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를 빈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고래섬에서 인격을 모독당한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일 겁니다. 그게 바로 함께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역사책을 유네스코 문화유산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문화유산들을 다 둘러보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의 주제들 가운데 세계의 문화유산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풀벌레 소리가 어느새 들려오는 초가을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